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자문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미 동부 코네티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사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0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학자이자 외교관,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를 거쳐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조석 간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성공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독특한 견해 하나를 잃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벗이라면서 그는 미중 관계의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9일 여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교전 중단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등 16명을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도 성명에서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 중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0일 일시 휴전 시한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추가 협상 진행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진전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자지구 내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날 예루살렘 인근에서 두 명의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3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심각한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히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에 맞서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9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으로 인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과의 대화 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새로운 대화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 COP28에서의 협상 성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29일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30일 두바이에서 개막한 COP28 개최를 하루 앞두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영어사전 미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2023년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는 authentic입니다. 진품인, 진짜의, 진정성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authentic이 미리엄 웹스터 사이트의 50만 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올 한해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썼고 또 가치를 둔 단어라고 올해의 단어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에피통신은 2023년은 일종의 진정성 위기로 보고 있다는 미리엄 웹스터 편집장과의 인터뷰 전하면서 이 authentic은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시대이자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의 중요성을 찾게 되는 시대임이 반영된 단어라고 설명했고요. 공영 라디오 NPR은 챗GPT가 불러온 학계의 진실성 문제, 몇 달간 이어진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 조합의 파업, 또 특정 소셜 앱에 사람들이 몰리고 진정성 보여달라면서 이용자들에게 가입비를 청구했던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X로 이름 바꾼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진정성이 화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사회에 의한 통제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현재 이 세 개의 축으로 북한 주민들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 줄을 느슨하게 풀거나 끊어버리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청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북한. 북극발 강한 찬바람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남포와 용현 등 황해도 일부, 강원도, 함흥과 함경북도 일대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함흥과 함께 영하 8도입니다. 원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개성은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9도고요. 해산이 영하 20도, 중강 영하 1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해산 영하 6도고요. 개성의 낮 최고 영상 2도, 청진은 3도, 함흥은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쪽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공격 전술을 바꿀 걸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현재로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시작됐죠?
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번 총회에 협약 당사국, 경제계 지도자, 기후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서 7만 명 이상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UN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원인이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네, 이 협약에서 당사국 총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네, 협약 내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협약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 1회 열리는데요. UN 기후변화 협약에는 당사국 총회 외에도 이행 자문 보조기구,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 등도 있습니다.
네, 이번이 당사국 총회 28번째 회의인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논의되겠죠. 자, 중요한 현안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 GST입니다. 유엔은 GST가 당사국들과 이에 당사자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이 파리 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또 실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간 점검하는 건데요. GST는 올해 처음 평가가 나오고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합니다.
네. 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내세운 목표가 지구의 그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수준과 비교해서 43%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조처가 이번 세기 말까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 잦은 가뭄, 폭염, 폭우를 포함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영향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목표의 그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GST 예비 결과에 따르면 진전 상황이 제 궤도에 있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창이 닫히고 있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유엔은 이번 28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GST를 통해서 다음 행동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회에서 이 GST 말고도 또 눈여겨볼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지속적인 가뭄이나 극단적인 홍수로 생긴 피해를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자는 건데요. 기후변화 유발 요인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부자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가난한 나라들에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로이터통신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몇몇 나라는 며칠 안에 기금 기여액을 발표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문제도 최근에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유럽 나라들과 기후변화 취약국들, 또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을 보존하려는 석유나 가스 생산국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면서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을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유엔 기후변화 협회의 28차 당사국 총회, 뭐 중요한 국제 회의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군요.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팔레스타인 분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대신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 문제로 막판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 3세 영국 국왕,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총회에 참석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이 다시 연장됐죠?
네, 두 번째 휴전이 30일 새벽에 끝났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휴전이 7일째 이어지게 됐는데요. 앞서 이스라엘은 인질 10명이 풀려날 때마다 하루씩 휴전을 연장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휴전 연장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타결은 됐네요.
네, 당초 하마스 측이 석방할 인질 10명 가운데 이 사망자 3명을 포함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될 뻔했는데요. 막판에 하마스가 이를 철회하면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하마스가 석방 인질을 포함하겠다고 한 사망자는 10개월짜리 아기, 4살짜리 아이,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어머니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난 엿새간의 휴전 동안 하마스가 풀어준 인질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모두 97명이 풀려났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이스라엘 여성 아이들이고 나머지 27명은 외국인이라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에 갔죠?
네, 지난달 7일에 분쟁이 시작되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30일 테라비브에서 아이자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풀려난 인질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 진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써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인도적 구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이 과정이 결과물을 내고 있고 중요하며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네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29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가자지구 남부에서 작전을 할 때 앞서 가자 북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전할 걸 미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소통한다면서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한 탓에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인도적인 위기를 피하려면 이 하마스와 전투에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피난길에 나서는 걸 피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다시 또 많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앞으로의 전투 방식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더 큰 압력을 백악관이 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29일 민주당 상원 의원 약 20명이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공한 자원을 어떻게 전장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설리번 보좌관을 만났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늘려야 하고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더 줄이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 민주당 코커스 소속 의원들 절반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들이 국제법에 따라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중국과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9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주최한 2023 딜북 서밋에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최근의 중국 정세 또 양안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차이 총통은 이 영상에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차이 총통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차이 총통은 현재 중국 지도부가 내부 도전에 압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국은 경제, 재정,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차이 총통은 내 생각은 아마도 지금은 그들이 타이완에 대한 주요 침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타이완은 내년 1월에 총통 선거를 치르는데요. 차이 총통은 중국이 여전히 타이완 선거 개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돌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특히 1996년 이후 타이완에서 실시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목격됐다면서 군사적 위협, 경제적 강압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 차이 총통은 나가지를 않죠?
맞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집권한 차이 총통은 연임 제한 조항에 걸려서 내년 총통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라이 칭더 현 부총통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제1야당인 국민당, 제2야당인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각각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국민당은 허우유이 후보, 민중당은 허원저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타이완 총통 선거는 3파전 양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후보 단일화가 성사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집권 민진당은 반중국 성향으로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고요.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친중국 성향, 민중당은 민진당과 국민당의 중간쯤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열렸는데 자, 그때 주요 의제에 타이완 문제도 포함됐었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두 나라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한 자리로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 신종합성, 마약 펜타닐의 단속 협력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이완과의 통일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차이 총통 연설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타이완 관계를 덜 가치 있게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런 관측에 대해서 현재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은 대체 불가라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네.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글로벌 강국입니다.
네. 이 차이 총통의 발언에 대한 어떤 중국 정부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에 우선 타이완은 중국에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이고 타이완 총통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고 민진당의 분리 독립 도발은 부끄러운 실패로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수교의 물꼬를 트고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를 이끌었던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킬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전년 대비 1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참고하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10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으로 미국 외교계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별세 소식부터 보죠.
네, 키신저 전 장관이 29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존경받은 학자이자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 코네티가 코네티컷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은 뭐 미국 현대 외교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단순한 핵심이 아니라 냉전 시대 미국 외교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일제히 키신저 전 장관을 국제 문제와 정세를 결정한 인물로 규정한 것은 그가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키신저 전 장관은 냉전 시대에 세계 질서를 바꾼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외교계에서는 뭐 전설로 등했습니다. 네.
자, 100세 나이로 타계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생인가요?
네. 키신저 전 장관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네. 10대 때인 1938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입대해서 독일어 통역병으로 근무하게 됐고요. 1954년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에는 언제 진출했습니까?
1950년대부터 정부기관의 외교자문 역할을 해오던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외교의 핵심 자리에 올랐습니다. 1968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그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한 겁니다. 네. 닉슨 전 대통령은 재선 후 1973년에는 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겸한 건 미국 역사상 키신저 전 장관이 유일합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 국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이 국무장관일 때요. 그 국무장관일 때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 베트남전 종료, 중동 갈등 완화, 그리고 미중 수교 토대 마련 등 이 아주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힙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냉전 상태였던 소련에 대해서 대탕트 전략을 펼쳤습니다. 1969년부터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무기 제한 협상을 시작해서 1972년에 전략무기 제한협정 1차 조약을 타결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중동과의 외교에서도 아주 큰 활약을 했었죠.
예, 1973년 중동에서는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키신저 전 장관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로 오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적대관계를 휴전으로 유도한 건데요. 당시 중동국가들을 오간 키신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셔틀 외교라는 말이 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 성과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정상화에 그 초석을 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계 장막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동국 공산권이 서구 자유주의 진영에 취한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대외 정책을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죠.
자, 이를 중국에 적용해서 죽의 장막이 된 겁니다. 키시저 전 장관은 1971년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 방문에서 저원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비밀회담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주석과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후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공식 수교했고요. 키신저 전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키신저 전 장관이 외교관으로서 정말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런데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폴리티크, 즉 현실 정치입니다.
네.
이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념적인 관념이나 도덕적인 전제보다는 국가 이익이나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걸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그의 외교 정책 중에서 현재까지 좀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 예로 이 칠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 살바도르 아이엔데 고센 정부를 전복시키는 군사 쿠데타를 지원한 것과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 소탕을 내세워서 이웃나라인 캄보디아를 폭격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죠.
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뛰어난 목소리를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키시저 전 장관이 외교관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 재임 기간 키신저 전 장관이 준 품이 있는 조언과 도움에 항상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왕원민 대변인은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 중국인들의 오래된 그리고 좋은 친구이자 중국과 미중 관계 구축의 개척자라며 애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헨리 키신저는 역사의 거인이었다며 그의 사상과 외교가 그와 시대와 우리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인의 기대 수명 소식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었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9일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7.5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세가 길어진 겁니다.
네. 기대 수명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명은 다른 거죠.
예, 기대 수명이라는 건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태어난 아기는 76.4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 반면에
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는 더 늘어서 77.5세까지 살 걸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그 2020년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줄었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긴 전인 지난 2019년에 78.8세였던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 77세로 1.8세 짧아졌습니다.
네.
이후 2021년에는 76.4세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예,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 감소가 지난해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네네.
2021년 당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미국 내 전체 사망 요인 가운데 3위였는데요. 2022년에는 4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자, CDC는 2022년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는 뒤처진다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요?
예, 미국 내 자살이 계속 늘면서 기대 수명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CDC의 분석입니다.
네네.
CD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1명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2022년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 77.5세입니다. 세부 내용도 보죠. 이게 기대 수명이라는 게 남성하고 여성의 그 숫자도 다르죠?
네.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기대 수명보다 더 깁니다.
네.
2022년 미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0.2세고요.
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4.8세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당히 차이인데요. 네. 네. 그러면 인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인종은 아시아계입니다.
네.
2022년 기대 수명은 84.5세로 미국인 전체 기대 수명보다 7세나 더 높습니다.
네. 자,
중남미계가 80세로 그 뒤를 잇고요. 백인은 77.5세입니다. 자,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인종은 흑인인데 72.8세입니다.
인종별로도 기대 수명이 다르고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깁니까? 짧습니까?
예, 주요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거든요. 그와 비교하면 좀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몇몇 주요 국가를 보면 2022년 기준 일본인의 기대 수명이 84.5세로 가장 높습니다.
네.
자, 한국인도 83.6세로 긴 편에 속합니다. 자,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83.2세, 스위스가 83.5세, 스웨덴이 83.1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경제 소식 보죠.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자 지출인데요. 10월에 개인 소비자 지출 PC 수치가 나왔네요.
예, 상무부가 30일 PC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은 전달보다 412억 달러 0.2% 올랐습니다. 0.7%를 기록했던 9월에 비해서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또 소비자가 지출한 가격에 기반해 물가 상승률을 측정한 PCE 가격 지수는 전달과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간 PCE 가격 지수 증가율은 이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폭인데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3.4% 상승폭을 보이다가 이번에 3%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가요.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PCE 가격 지수 말고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CPI라고
예.
하죠.
예,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모두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지표로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나타내고 있다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실제 사람들의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PCE인데요. 연준은 특히 가격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 PCE 가격 지수를 선호한다고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0.2%가 올랐고 지난해보다는 3.5%가 올랐습니다.
네.
모두 다우존스 경제 전문가 전망치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자, 근원 PCE 가격 지수는 가격 변동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더욱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 가격 변동도 보죠.
예, 상품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0.3% 내려갔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월 2.6%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만 식품 가격은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서비스 비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0.2% 올랐는데요. 주로 해외여행과 의료보험, 식품 관련 서비스, 숙박 등의 비용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 소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10월의 개인 소득은 571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0.2% 올랐는데요. 계속 오름세에 있지만 상승 속도는 점점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소득은 지난 8월 0.5%로 집계된 이후 9월 0.4%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실질 소득이죠. 이 개인 가처분 소득은 634억 달러로 월 0.3% 증가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30일에 주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네요.
예, 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7천 건이 늘었습니다. 또 1회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지난주 기준 193만 명으로 전주보다 8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꼈던 주인데요. 이 통상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연휴를 중심으로 변동폭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 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는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쓰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가 바로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scope of our cooperation is vast. As our ambassador is fond of saying, it stretches from the seabed to space.
2023년 11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인도와의 2+2 국방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 협력이 해양부터 우주까지 망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방부는 국제 영내 현안에서 미국의 이익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해 세워진 연방군사편제부를 계승한 기관입니다. 이어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 행정부처로 출범했습니다.
America greets Army Week with a super display of military might. Marching troops and armored columns go by in massive array, and here comes the world's latest and greatest tank.
미국 국방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군의 뿌리가 독립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국방부가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임무는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사용합니다. 모든 적에 대항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 안보와 자산 그리고 핵심 이익을 담보한다. 국가 정책과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킨다 등입니다. 국방부는 또 홈페이지에서 현 오스틴 장관 체제 아래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국가 방위. 둘째, 군 장병과 가족 등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국방부에는 예산 자원으로 1조 5,200억 달러가 부여됐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서 12.8%를 차지합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관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는 현역 군인 130만 명 이상, 민간인 직원 75만 명, 그리고 81만 1천 명 이상의 주방위군과 예비군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5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 포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민주평통 성동구협의회와 한반도 청년미래포럼이 함께 기획한 평화통일시민교실 토크 콘서트 현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권유린이나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들,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올 때 고모가 저희가 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잘 가라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치범 재용소에 보낸 그런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평화통일 시민교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패널 탈북민 김일혁 씨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 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현 주소를 분석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행사 취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창립자이자 민주평통 성동구협의회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이런 아카데미나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 특히 북한 인권 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늘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 북한 인권 실태만 강조돼서 조금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기에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여론이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정책이 실행이 되고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임에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 교체에 따른 180도 전환되는 대북 정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희석시켜 나가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조금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자 박준규 대표와 4명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했고요. 이 밖에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차두현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이 박준규 대표는 패널 구성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민간 재단에서 통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 기업에서 대북 전문 이사를 맡으신 분, 그리고 UN에서 연설을 하시고 국내 국외로 계속 지속적인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한반도의 청년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 대외적으로 뛰고 계신 분,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국민 공감대를 가장 구조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또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일선에서 경험하셨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청년들의 의견을 전문가적 지식에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운데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한 대북 전문이사 김충신 씨가 함께했는데요. 스타트업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문 이사를 맡고 있는 김충신 씨의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저는 일단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회원이고요. 또 북한 쪽과 뭐 접촉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앞으로 북한 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제가 예상하는 바를 말하고자 이번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쪽과의 협의도 하고요. 또 북한 쪽의 대응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무역일꾼 일부하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2021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대북 사업에 법적 자문으로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접촉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직간접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외부 정보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의 통제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사회에 의한 통제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현재 이 세 개의 축으로 북한 주민들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 줄을 느슨하게 풀거나 끊어버리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유입되고 특히나 이제는 위성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어느 정도 향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이 재단법인 통일관하는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는 김태래 씨도 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북한 인권에 관해 서로가 개발 협력할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배경 자체가 대한민국의 한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겪지 못하거나 제가 공감하지 못할 만한 북한에서 나서 자란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혹은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이 내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 같은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과 비극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경험한 이 탈북민 김일혁 씨는 현재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1년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지 한 12년 정도 되고요. 저는 한국외대에서 정치외 교학을 전공하고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거는 2019년도였거든요. 그때 링크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뭐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NGO 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기관 여러 많은 단체들 돌아다니면서 그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8월 17일 날 그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조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이런 북한 인권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저희와 같은 청년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텐데 그 청년 세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북한에 관련된 뭐 정책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북한 인권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행사를 마련한 박준규 대표는 통일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세대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분야의 청년들이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참관한 한국 시민들의 소감입니다.
북한 인권이 되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온 말이어서 이제 피로감도 높아졌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적용을 해서 앞으로 청년들 프로그램 할 때 훨씬 더 좀 알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통일이나 북한 주민 인권이 너무 정치적인 게 돼가지고 그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그런 입장이나 시선이나 너무 정치화가 돼버린 거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시 청년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30 세대들이 통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어렸을 때 배웠던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슬로건 형태로만 딱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이어나가면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조금만 촉진을 해주면 그들이 어쩌면 전문적인 주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분단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한 60대가 넘었어요. 근데 전쟁 그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토크쇼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활기차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될 수 있고,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깨우치고 있구나,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걸.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도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북한에는 현실적으로 인권이란 게 없죠. 북한에도 노래가 있거든요. 자유는 이런 노래. 자유가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 거를 진짜 어떤 자유인 거를 맛을 못 봤으니까. 대한민국 이런 민주주의를 못 지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이란 자체도 모르고 이런 게 자유인지도 모르고 그게 쭉 속박돼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또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같은 탈북민들 많이 초청을 해서 이 서민적인 대화를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 한국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 영어로는 당신이 말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표현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at Dave'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데이빗이 존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니까 존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표현이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같은 표현입니다.
I'm going to pretend I didn't hear that.
직접적으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e'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데이빗이 당신 뒷담화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I don't believe that.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데이빗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는 항상 좋은 친구였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Suit yourself.
당신에게 맞는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이 괜찮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 이런 표현입니다.
Suit yourself.
좋을 대로 하세요.
Don't say I didn't warn you.
경고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I'm warning you.
경고할게요. 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e'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당신이 그 말을 안 한 걸로 하겠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